설교 본문은 사사기 6장 36절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룻바알 기드온은 바알과의 전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을 받고 바알과 아시라 신전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오브라 성읍의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 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이때 말합니다. 너희가 아니라 바알이 기드온과 더불어 싸우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자 미디안의 연합군, 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의 사람이었고 그 바알의 사람들이 도구가 되어져 지금 기드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손에 도구가 되어버린 그 미디안을 통하여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적이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징벌의 도구였고 하나님은 그 도구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룻바알은 바알을 따른 무리들과 전쟁을 하려고 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지금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 과연 저를 도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이상해 보입니다. 벌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드온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기드온에게는 징조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지금 징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렇게 듣습니다.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사기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벨실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징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는 하나님이 기드온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만난 분이 과연 하나님이신가라는 부분을 의심하며 질문했던 기억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지만 그는 죽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화목제를 요구하셨고 그 화목제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가 너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야훼 하나님은 참 기드온의 제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과 화목함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기드온은 수술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곧 바로 미디안 연합군과 조우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가 모여 있습니다. 기드온은 야훼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아가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지금 기드온은 자신을 통하여 과연 구원이 이루어질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이상해 보입니다. 이 이상해 보이는 기드온의 요구 앞에서 야훼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는 참 여룻바알로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 두셨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미디안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 여룻바알 대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으로 옷 입히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말로 성령으로 옷 입히시며 언약의 복을 가져오시며 그들에게 참 이스라엘 군대로 세우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의 징조를 보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의 징조를 보이셨습니다. 첫째, 기드온은 야훼를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둘째, 기드온은 징조를 구하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그 징조를 보이심으로 참된 회복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첫째, 기드온은 야훼를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드온은 야훼 하나님의 성호를 불렀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가 야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기드온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번역 성경에는 잘 구별되지 않지만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드온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호칭을 엘로힘이다 라는 이 호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는 이 앞절에서나 아니면 이 이후의 절에서 끊임없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이 됩니다. 언약과 연관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된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그 이름이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렇게 불리워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엘로힘이다 라는 사실로 기록이 됩니다. 엘로힘은 힘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이방신과 구별을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신들의 신이다 라는 표현으로 엘로힘을 복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이방의 신들의 이름을 쓸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복수형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신들보다 더 뛰어난 신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단어를 사용하면서 세상의 신들과 동일한 이름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아야만 합니다. 어쩌면 기드온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과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들과 좀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전능하시지만 그들과 좀 거리를 멀리하고 계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왜 엘로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기드온은 질문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사실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나의 손으로 하시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더 강건적인 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능동적인 사역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나의 손을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보아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이 표현을 잘 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7년 동안 철저하게 미디안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디안은 매해마다 곡식의 때가 되면 올라와서 혹이나 이들이 곡식을 재배할까봐 이스라엘 평야를 다니면서 짓밟아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너희가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를 멀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너희와 얼마나 거리를 멀리하고 있는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지면 젖과 꿀이 흐를 것인데 거기에 젖이 어디 있으며 거기에 꿀이 어디 있는가, 아무것도 있지 않다. 너희는 바알을 통하여 젖과 꿀을 얻기를 원하였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다고 한 이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들의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아주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보여집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야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 가운데 지금 기드온의 집안은 어떠합니까? 기도원치만마저도 바알을 섬기고 있는, 기도원마저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그들이 무서워 밤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야기하면 기도원과 화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만나 배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도리어 그들이 바알의 제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마치 바알의 종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말합니다. 기도원을 내놓으라. 우리가 죽이리라. 어떻게 참 풍요의 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 현장 앞에서 기도원은 엘로힘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멀리 보이는 언약의 하나님보다 좀 멀리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면서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의 이 땅을 회복시켜주시며 이 땅을 저들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룻바알인 기도원은 지금 바알과 쟁론하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지한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된 회복을 주실 것인가라는 사실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임박한 미래를 통하여 미래에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언약의 회복에 그 일은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하여 회복할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 사건을 기도원을 통하여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정말로 참 회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엘로힘의 하나님 징조를 물었던 그 기도원에게 징조를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지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본문 앞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당신의 백성들과 참된 회복을 가져오실 것이라고 한다면 제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가까이 계신 징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여룻바알을 통하여 회복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여룻바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왕이 가이사라고 말하는 그 애굽을 심판하시고 바알과 쟁론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취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참된 회복을 가져오며 부활과 같은 언약의 회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기도원은 징조를 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두고 단순히 기도원이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해석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미 기도원은 야훼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알미 아니라 삶을 통하여 경험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도원은 두 가지 징조를 구하였습니다. 첫째 징조는 양털이 마른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이때 마른 타작마당은 젖지 않고 양털만 젖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기도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였습니다. 타작마당에 있는 양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타작마당에서 양털을 타작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언약적인 복을 어디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언약적인 복을 포도주 틀에서 누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직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흠뻑 젖은 기도원의 모습을 마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이란 표현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개념이 이스라엘이란 단어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지방은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기후가 매우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농사가 잘 되는 것은 이슬 때문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에 이슬이 험뻑 내리게 되어지면 그 이슬이 빗물처럼 내려져서 온 땅에 적시는 그러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은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아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을 주셔야만 그들은 농사할 수 있고 참으로 하나님의 헌벅적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을 주셔야만 그들은 목자로서 일을 아름답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주실 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셨던 그 복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재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통하여서 풍성한 곡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이슬을 말한다. 양틀의 이슬이 가득하게 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고 지금 이 내용을 바라보게 될 때 타작마당에서 마른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들에서 타작하고 있는 마치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현장입니다. 또 한 번 이 이슬은 구약에서 이런 표현이 사용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이슬처럼 내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 복이 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임함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성령의 임함의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성령으로 옷 입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원은 뭘 했습니까? 오직 양틀에만 있게 해달라. 기도원 자신에게만 정말로 내가 성령을 통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입니까? 그 징조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원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틀을 잡습니다. 그리고 양틀을 잡습니다. 물이 험벅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험벅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적인 복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 기도원 가운데 임하셨는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원의 타작마당은 말라 있었지만 기도원의 포도주틀은 젖어 있습니다. 기도원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마른 땅 같았지만 기도원은 하나님의 복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34절에 야훼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의 그 뒤를 이어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훼의 영이 기도원에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기도원은 다시 한 번 더 엘로힘의 하나님을 부르며 징조를 구하게 됩니다. 지금 제게 보이신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적인 복을 회복하시면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백성들에게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틀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틀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들으면서 기도원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하지 말아달라라는 표현이 우리가 볼 때 그냥 단순히 화내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이 말씀의 뜻을 그대로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코등을 비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아프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코등을 비틔오니 하나님 이것만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코등을 비트는 그런 아픔을 당해보셨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노가 생깁니까? 얼마나 실질적인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단순히 그냥 화내주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코등을 비틉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코등을 비트는 일과 동일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화내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마른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양털은 젖는 것을 보았는데 마른 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타작마당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그 당시에 보면 정말로 추수할 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 추수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이스라엘은 마른 타작마당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따라가며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들이 바알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하게 될 때 있었던 일을 어쩌면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로 적과 꿀이 흘렀지 않습니까? 포도를 메고 하는 그 장면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뭘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까? 바알이 이렇게 복을 내렸다라는 부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인지 보이기 위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포도를 메고 가는데 엄청나게 크게 메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들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있는 포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땅에서 보고 있는 복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들은 뭘 보았습니까? 역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이만큼 먹고 사니 얼마나 강건할까라는 생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며 살면서 뭘 보았습니까? 정말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저들이 최대의 농법을 가지고 농사하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농사를 짓는구나. 우리가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런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른 땅이었습니다. 마른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타작마당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징조에 이어 두 번째 징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양털이 흠뻑 젖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약적인 회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마른 땅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마른 땅도 이슬로 흠뻑 젖겠습니까? 하나님 복으로 흠뻑 젖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가봅니다. 정말로 마른 땅이 흠뻑 젖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머리를 먼저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몸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원 여룹바알을 먼저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보십시오. 이 적어도 사사기 6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기도원에게 은약적인 복을 주시는 그래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는 일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으로 옷 입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부르십니다. 오늘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참된 여룹바알과 함께 전쟁을 치를 3만 2천 명의 참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령을 옷 입은 사사 기도는 성령에 충만해진 군대로 인도되어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은 영광 구름의 광경과 함께 소리를 재현하는 것처럼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영광 구름이 임하는 장면과 그리고 소리를 재현해냅니다. 하나님의 임함을 재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미디안이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후의 전쟁이 이런 방면으로 재현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에게 복주시고 성령으로 옷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주시고 성령으로 옷 입히심으로 주의 나라의 군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가까이 찾아 나온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엘로힘으로 너에게 증거를 보이셨고 너희는 나 야훼께 나와 이제 나는 너희와 가까이서 너와 함께 전쟁하기로 하고 전능하신 나 엘로힘은 너희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일하기로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 훗날 우리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게 성령으로 복주시고 옷 입히셨습니다. 우리 집은 성령으로 옷 입으로 말미암아 참 여룹바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참 여룹바알이 왔을 때의 언약 옛 언약의 백성은 달랐습니다. 옛 여룹바알인 기드온이 왔을 때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참 여룹바알이 왔을 때 그들은 정말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은 정말로 애굽이 되어졌고 그 여룹바알과 대항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백성들을 부활시켰습니다. 여룹바알의 사역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여룹바알과 함께한 군대로서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옛 이스라엘은 심판받고 새 이스라엘은 부활하게 된 이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왜 기도는 첫 번째 징조를 원하였습니까? 왜 기도는 두 번째 징조를 원하였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콧등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징조를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가기를 원하셨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징조를 보이심으로 참된 회복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두 번이나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통을 비틀어 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증거를 보이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심 우리에게 성령의 옷 입혀주심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그 증거를 구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그 증거를 찾아야만 합니까?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처럼 구약을 신약에 그대로 적용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옷 입혀짐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옷 입혀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 해야만 합니까? 그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여룹바알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여룹바알이십니다. 우리 주는 오직 사단의 머리를 깨신 분이십니다. 공중권세자분들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저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거부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쉽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 여기에서 예배하겠어요. 나 저기에서 예배하겠어요. 그리고 예배하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거기에 말씀이 이상하던데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왜 거기에서 예배했나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셨나요? 장소가 예배당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배라고 생각하셨나요?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거기가 예배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말씀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참된 예배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참 직분자가 있어서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이 아니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현장이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속지 않아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또 한 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징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한 여룹바알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여룹바알에서 참 언약의 백성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여룹바알의 군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바알과 싸워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어쩌면 세상의 성장주의와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높이 되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찾고 싶거들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을 찾아보십시오. 훨씬 판사가 많습니다. 세계의 경제를 주무릅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당신의 몸과 참 당신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먹고 마시며 즐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음식이 넘치는 자리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음식을 날마다 먹고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참 여룹바알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머리가 새롭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옷 입히심을 입고 난 이후에 성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옷 입히심을 받고 언약적인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으로 몸된 주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옷 입히심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옷 입힘을 받은 여룹바알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디안과 싸워야만 합니다. 바알로 우리와 쟁론하게 하라. 바알이 우리와 싸우게 하라. 누가 나왔습니까? 미디안이 참 바알처럼 나왔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풍속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지체들로 우리는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날마다 새롭게 옷 입혀주신다는 증거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증거를 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님 징조를 보이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징조를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징조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군대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싸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생명을 바치는 순교보다 어쩌면 더 교묘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생명을 바치는 싸움이 두렵지만 교묘하면 우리 삶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이방의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징조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는 이 징조를 받고 살아갑니다. 끊임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맙시다. 참 여룹바알의 군대로 살아갑시다. 아멘.